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일요일 BOE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악어로 기네스에 올랐던 악어가 110살 넘게 장수하다 자연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어제 전했습니다. 몸길이 5.48m로 세계에서 가장 큰 악어로 기록된 카시우스는 몸무게가 1톤이 넘습니다. 카시우스는 1987년부터 호주의 한 보호구역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카시우스는 몸길이가 6.17m에 달했던 필리핀 악어 로롱이 죽은 뒤인 2013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악어라는 기네스 기록도 보유했습니다. 카시우스는 110살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달 15일부터 건강이 악화돼 지난 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시우스를 보호해온 단체는 카시우스는 매우 늙었고 야생 악어의 수명을 넘겨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시우스를 매우 그리워할 것이라며 그에 대한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폭우로 인한 홍수로 211명이 숨진 스페인 정부가 1만여 명의 군인과 경찰 인력을 투입해 구조 및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어제 이번 피해가 집중된 동부 발렌시아 지역에 5천 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고 경찰관과 민방위 대원 등 5천 명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흙탕물에 마을이 잠기고 기반 시설이 파괴된 지 사흘이 지난 지금 생존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은 희박해졌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또 이번 재난은 유럽에서 수십 년 만에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재해로 기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수십 명이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라고 밝혔지만 전화와 교통망이 심각하게 손상돼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9일 내린 기습폭우로 진흙이 가득한 급류가 발렌시아 지역을 휩쓸면서 마을이 침수되고 이 지역을 지나는 도로와 철도가 심각하게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7천여 명이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으며 60mm 박격포와 대전차 유도미사일, 야간 투시경 등으로 무장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어제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DIU는 현지 시간 2일 공개한 자료에서 10월 마지막 주 현재 침략국 러시아가 북한 육군병사 7천 명 이상을 러시아 연안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인근으로 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DIU는 또 러시아군이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에게 60mm 박격포, AK-12 소총, RPK-PKM 기관총, 피닉스 대전차 유도미사일,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 RPG-7 등의 무기를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 투시경과 열화상 카메라, 분광 조준기, 망원경 등의 장비도 지급됐다면서 북한군은 러시아 극동의 훈련소 5곳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북한 군인들을 러시아령 자치공화국에 사는 몽골계 원주민인 특수 브랴트인이라고 부른다고 DIU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지난달 31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8천 명이 주둔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한일 연합공중훈련이 오늘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한국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미 공군 F-16 2대, 한국 공군 F-15K 4대, 일본 항공자위대 F-2 4대가 제주 동쪽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상공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B-1B를 호위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B-1B가 미한일 3국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계획된 훈련 공역으로 이동해 가상의 표적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는 최고속도 마하 1.25, 시속 1,530km로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날 3국연합공중훈련은 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9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번 훈련은 위중한 안보 환경에서 영내 안보 도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3국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3국은 안전하고 규칙에 기반한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공동의 비전에 대해 절대적인 헌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 지역에 오전에 가끔 비가 오고 함경북도에는 비나 눈이 올 전망입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함경도는 1에서 5c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곧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한 목소리로 강력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31일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기자, 함지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겸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북한군 파병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최전선인 크루스크에 이미 투입됐거나 투입이 임박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1월부터는 실전에 투입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0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까지 북한 병력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고 러시아 크루스크에서 전투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며칠 내로 교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 볼 때 11월에는 최전방에 배치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발생하고 또 사망자도 나올 개연성이 커 보이는데요.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 그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까지 나온 미국 정부와 또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 10월 8일부터 파병을 시작했는데요. 당초에는 12월까지 한 1만 명 정도가 러시아에 파병될 예정이었으나 아마 중간에 그 수송을 좀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10월 말까지 최소 8천 명 이상의 병력이 지금 러시아에 도착을 했고요. 이들은 그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훈련장에서 러시아제 군복 또 소총 이런 군 장비를 지급받고 최전선인 러시아 서부 그 크루스크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볼 점이라면은 북한군이 사실 이것이 외국이니까요. 파병이 되려면은 최소 그 블라디보스토크든 어디든 그 도착을 해서 최소한 3, 4주 정도는 그 훈련 또 적응 훈련을 받고 새 장비를 운용해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상식적인 일인데요. 앞뒤를 따져볼 것 같으면 북한군은 그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1, 2주 안에 최전선으로 이동해서 전장태에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그 적응이 안 된 상태로 최전선에 배치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크루스크에서 아마 우크라이나군과 배치된 북한군 간의 실전이 벌어지고 아마 교전이 발생하고 사상자도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군이 배치된다고 하는 크루스크는 어떤 곳인가요?
네, 우선 크루스크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격전을 벌이는 곳입니다. 러시아 영토인데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급습하면서 이 크루스크 주의 일부 마을을 현재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지금 이곳을 탈환해야 하는 그 처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크루스크 지역을 공격한 것은 그 다른 격전지인 돈바스와 도네츠크의 그 러시아 군대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토를 공격하면 러시아가 격전지의 병력을 그 크루스크 주로 이동시킬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크루스크 지역을 북한군이 막게 된다면 러시아는 이 격전지에서 이 계속 전투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래서 따라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일종의 묘수를 낸 것인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군을 활용하면서 또 다른 묘수로 대응한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31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 이름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들이 러시아군의 일원으로 전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독립적인 북한군으로 전투를 하는 건가요?
네, 러시아에 파병된 이제 북한군을 누가 지휘하느냐, 그러니까 작전 지휘권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보도와 정황을 볼 때 북한에서 그 특수군사령관을 지낸 이제 김영복 등이 이제 파견됐다고 하지만 이들이 북한군을 그 러시아에서 독자적으로 지휘하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북한군은 아마 그 러시아 편제에 들어가고 파견된 그 북한군 장교 또는 장성들도 이 중에서 일종의 그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 근거를 들어보면요. 최근에 국정원이 그 밝힌 내용을 보면, 러시아군이 그 북한군을 상대로, 포격, 발사, 이런 그 러시아 말, 이런 표현, 단어, 이런 것을 가리키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 북한군이 독립적으로 싸우는 부대로 편제가 된다면, 이런 말을 굳이 가리킬 필요가 없는데, 러시아군의, 현성이 함께 돼서 거기에 일원으로 싸우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 이것을 지휘를 하려면 말이 소통해야 되니까 아마 이런 단어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북한군이 그 러시아군에 들어가서 혼합 편제돼서 전투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이렇게 혼합 편제가 되면 러시아군과 그 북한군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전투 효율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그 사상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폭풍 군단으로 불리는 북한의 11군단 특수부대 병력 만여 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들의 전투 역량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폭풍 군단은 특수 작전을 하는 부대입니다. 언론 등은 이 폭풍 군단이 적의 후방에 침투해 인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인질로 잡는 그런 임무도 맡았었다. 뭐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이 최정예 특수부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이 산악지형인 그 남한에서 이 침투해 이 암살과 이 기반시설 파괴 등을 수행하는 훈련을 해온 것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근데 그 미국 언론들은 이들 폭풍 군단 군인들이 이 가장 훌륭하거나 이 뛰어난 군인들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뭐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군인들이 2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다소 어리고 애틋하는 뭐 그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투 경험 물론 이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들 부대원들이 결국 총알받이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군 보급품을 받는 영상이 공개가 됐죠. 영상을 보면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라, 나오라, 야, 뭐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북한군은 왜 군복을 갈아입고 신분을 감추는 걸까요?
그것은 뭐 북한과 러시아가 설명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북한과 러시아가 아마 처음부터 파병을 그 비밀리에 붙이자 이렇게 그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그 불법 침략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그 불법 침략 전쟁을 돕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고 또 북한이 파병하는 것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또 러시아의 그 전범 행위에 동창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북한과 러시아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논의할 적에 이것은 그 알리지 말고 비밀리에 붙이자 아마 이렇게 그 합의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개 다른 나라에 무슨 평화유지군으로 파견이 된다든가 또는 과거 그 한국군이 월남전에 파견될지에도 한국군은 전부 다 자신들의 군복, 자신들의 총 이런 것을 들고 한국군 독립편제를 싸웠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군복으로 갈아입고 또 러시아의 위조된 신분증을 받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군의 파병을 그 정상적인 파병으로 그 보질 않고 용병 그러니까 북한이 일종의 그 외화벌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그 병력을 러시아에 팔아넘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의 이와 관련해서 김영은 국방장관은 최근 그 국회 그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총알받이로 팔아넘겼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내부적으로 파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는 북한 내 언론도 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지난 25일 이 대외 매체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국제 보도계가 여론화하고 있는 우리 군대의 대러시아 파병설에 유의했다. 그러면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 파병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대내 매체들은 이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부 주민들에게 이 관련 내용을 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러시아로 파견된 군인의 가족 등의 이 반발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뭐 이런 가운데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파병 군인 가족들을 이 집단 이주, 격리시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언론을 보면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이 월 2,000달러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렇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국정원 등이 그 국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군인이 월 2,000달러, 그리고 군인 외에도 아마 북한의 그 노동자도 아마 그 파견이 됐는데, 노동자는 아마 월 800달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파견된 북한 군인과 노동자들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이 그 군인과 노동자들을 그 러시아로 파견한 것은 일종의 돈을 벌기 위한 외화벌이를 위한 일꾼으로 이제 파견한 것인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 당국이 그 당사자들 대신해서 그 돈을 받거나 또 충성의 자금 이런 명목으로 돈을 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과거 그 북한에서 운영했던 개성공단을 경우를 보더라도 한국 당국이 이제 돈을 달러를 그 주죠. 그리고 원래 그 북한 노동자들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북한 당국, 즉 노동당이 그 돈을 전액 다 받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그 참전 군인들도 그 돈을 직접 받고 싶어 하겠지만, 아마 그 북한 당국이 노동당이 중간에서 그 돈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떼가고, 북한의 참전 군인과 노동자들은 별 혜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의 전투기, 핵기술, ICBM, 잠수함 등을 지원할까요?
물론 현재로서는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사안인 것은 분명하죠. 또 상식선에서 그럴 것으로 보는 것도 이게 합리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최근 그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러시아를 지원한 대가로 북한과 이란이 무엇을 제공받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지적이었습니다. 그 밖에 군축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각국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첨단 기술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분명 북한으로서도 이 파병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인 만큼 러시아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줄수 있다는 것인데요. 핵기술이나 이 ICBM, 잠수함, 이 모두 이 북한이 개발해온 것들이죠. 물론 러시아는 이를 완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고 또 도움도 줄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로의 필요를 이 채워주는 이 과정이라면 이 북한은 병력을, 이 러시아는 첨단 기술을 이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가 3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공개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3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에 러시아 파병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는데요. 여기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We urge Russia not to take these steps. Should DPRK soldiers be used in the battlefield, this would mark
우드 대사는 북한군 병력 만 명이 러시아 동부로 이동 중이고 이들이 곧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그런 단계를 밟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전장 투입은 분쟁을 더욱 심각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북한군 파병 결정은 이미 5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러시아가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기자, 로버트 우드 미국 대사의 말대로 러시아의 병력을 보내는 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것으로 일종의 전범 국가가 되는 것일 텐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왜 파병을 결정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한세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우선 그 경제적인 측면, 또 군사적 요인, 외교 안보 측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는 그 북한군 병사 1인당 그월한 2,000달러씩 그 돈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2,000달러면은 뭐 한국이나 미국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북한한테는 이것은 큰 돈입니다. 북한의 그, 북한 주민들이 대개 한 달에 1인당 그 받는 월급이 1달러가 채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달러면 상당히 큰 돈이고요. 총병력을 만 명으로 치게 되면은 1년간 받는 돈이 한 북한이 2천만 달러를 받게 되는 거니까요. 북한으로서는 이 같은 외화벌이 이것을 위해서 갔다, 이걸 파병을 결정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인데요. 북한군이 그동안 뭐 병력이 한 100만 명 된다 그러고, 뭐 훈련도 많이 한다 그렇습니다만은, 지난 사실 그6.25전쟁 이후로는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러시아에 파견이 돼서, 싸우게 되면은, 물론 사상자가 발생하겠습니다만은, 실전 경험이 생겨서 군사력이 강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여태까지 이제 북한은 러시아에 주로 포탄 이런 것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이 석유, 식량 이런 것을 받았는데, 이렇게 실제로 그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 가서 싸우고 또 희생이 되고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반대급부를 많이 큰 것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서는 그걸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원하는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또 핵추진 잠수함, 정찰 위성 이런 기술, 또 북한이 원하는 전투기, 잠수함 이런 것을 달라고 그러면 러시아도 이것을 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외교안보 측면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역시 그 동북아의 정세 구조를 보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금 한 것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러시아와 북한, 이런 구도였는데요. 이것에 그 북한이 파병을 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북한한테 유리한 외교적 입지가 되고, 북한으로서는 외교적 고립, 또 군사적 지원, 군사력 강화, 또 경제적 이득 확보, 외화벌이, 이런 서너 가지 이유를 노려서 파병을 결정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바실리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참석해 발언을 했는데, 함 기자, 이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네벤저 대사는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서방 나라들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서방국은 젤렌스키 정권을 돕느냐, 뭐 이런 주장도 펼쳤는데요. 그러면서 이를 결함 있는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군사력과 정보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파병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이 네벤자 대사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유도 무기를 갖춘 정찰 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절망적인 야망 속에서 미국 주도 정보와 이 대결을 추구하는 서방의 선동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장기전과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러시아와 북한의 발언에 미국은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 활동이라며 이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이 차원이 다른 문제다. 뭐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도 발언을 했죠.
발언을 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이날 대체로 그 미국 대사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로는 그 북한의 그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강한 어조로 규탄을 했고요. 또 황준국 대사는 같은 한민족으로서 북한의 젊은이들이 용병 일종의 총알받이로 팔려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글프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역시 그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북한의 그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을 막으려면 가장 큰 지렛대를 가진 중국이 나서야 할 텐데,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중국의 반응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이 비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북한과 러시아를 옹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1일 그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린젠 대변인은 북러는 두 독립 주권 국가로 양자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 자신의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양자 교류 협력의 구체적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각 당사국이 정치적 해결에 힘써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러시아에 빼앗기고 있고, 이것을 중국이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의 김용현 국방장관이 이날 펜타곤에서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오스틴 국방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Seeing them outfitted with Russian uniforms and provided with Russian equipment. And I am increasingly concerned that the Kremlin plans to use these North Koreans.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그들이 러시아 군복을 착용하고 러시아 장비를 제공받은 것을 보고 있다면서 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크루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전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 북한군 병력을 사용할 계획을 점점 더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한국 국방장관입니다.
지금 이게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행위에 야합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합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자기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총알받이 용병으로 쓴 용병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이고 전쟁 범죄 행위.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북한군의 파병으로 일어난 이후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는 김정은이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북한군 파병을 적극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발표된 공동 성명을 보면 그동안 북한의 줄곧 요구해왔던 비핵화란 단어가 빠졌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30일 나온 그 한미 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아, 과거 그 한미 간의 그 안보협의회 이런 걸 열면은 거의 뭐 반드시라고 할 만큼 2016년 이후 9년간 빠짐없이 그 북한 비핵화 이런 말이 표현 이런 단어가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언론이 그 사설을 쓰고 상당한 그 의문을 표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이죠. 그 한미 안보협의회 다음 날인 31일 날 한국과 미국의 그 외교 국방장관이 만나서 2 플러스 2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그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이 같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는데 이것은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그 여섯 번이나 그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 또 미사일 이런 것이 상당히 고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그 표현이 빠진 것과 별도로 미국의 그 관료들 한반도 또 아시아를 다루는 그 관리들 중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미 사실상 어려워졌거나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들 그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상황을 작전 계획에 반영해 대응하기로 했다는데 이거에 무슨 얘기인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스틴 장관과 김용현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이 향후 연합 연습에는 이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작전 계획을 토대로 진행되는 이 연합 연습에 포함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까지는 작전 계획에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연합 훈련 때 이를 연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북한의 핵을 이 대응하는 방식이 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이 핵무기 사용 권한이 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보니 한미 연합사령부가 이 북한의 핵 공격에 이 핵으로 대응한다는 이 작전 계획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인데요. 이번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를 통해 이 관련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변화에 대해 이 북한의 노골적인 핵 선제 공격 위협이 이 상황을 달라지게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31일 오전 7시 10분께 평양 근처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닷새 앞두고 ICBM을 발사한 것인데 최 기자, 이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북한이 이제 발사한 의도 이런 것인데요. 한 두세 가지로 그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발사 타이밍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닷새 앞두고 ICBM, 굉장히 장거리 미사일이죠. ICBM을 발사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역시 그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무기를 갖고 있고, 실제로 이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같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미국에게는 자신들을 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 이런 것을 깔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이 그 고각 발사를 했다는 겁니다. ICBM을 쏘긴 했는데 이것을 거의 90도 각도로 곧장 위로 쐈기 때문에 동해에 떨어졌는데요. 만일 ICBM이 그 하와이 근처나 또 일본 열도를 넘어갔다면 상당한 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각 발사를 해서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으로서도 필요 이상으로 미국을 자극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 같은 메시지,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간접적으로 그 위협하는 그런 정도의 그 위협을 가하겠다. 이것을 아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내부 요인입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북한도 12월이기 때문에요. 12월이면은 노동당 그 전원회가 열려서 한 해 자신들이 한 모든 그 정치적, 경제적, 그 업적, 이런 것을 평가하는 총화를 하는데요. 북한으로서도 이제 ICBM을 쌓았기 때문에, 핵무력 완성을 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그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그 보여주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그 ICBM을 완성시키는 이것은 북한의 오래된 그 군사기술적 목표입니다. 이것을 북한이 공식적으로도 여러 번 완성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요. 이것은 오래된 북한의 장기적인 목표를 자신들이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함 기자, 북한이 신형 고체 추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날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화성 19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화성 18형이 최신형이었는데 이번엔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한 것입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이 사용 여부 등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고체 연료 이 추진 미사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화성 18형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이었는데 이번 19형은 비행 시간이나 이 정점 고도 등이 화성 18형을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기존 화성 18형을 이 개선했다면 이 고체 연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염의 이 색과 형태가 이 고체 연료의 특성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발사 당일 이 북한이 고체 추진 ICBM을 발사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했는데요. 이 고체 연료 여부가 우선 좀 중요한 점을 좀 짚어보면 이 고체 연료일 경우에는 이 연료 주입 과정이 생략돼서 발사 준비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준비 없이 바로 쓸 수 있어서 그만큼 이 선제 타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고체 추진 ICBM인지 여부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 직후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주장은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에 대응해서 핵과 ICBM을 만들어서 발사했다 이런 이제 주장인데요. 미국과 한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북한을 위협하거나 공격하겠다 이런 행동이나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북한은 그 한국과 미국이 연례적으로 벌이는 훈련을 북진연습훈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지난 50년간 연례적으로 훈련을 했지만 북한 영토에 훈련을 하면서 총 한 번 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북한이 스스로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 틀린 주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거꾸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것은 북한 때문입니다.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같은 경우에 2년 전이죠. 북한이 그해 39번이나 미사일, 단거리, 중거리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또 남한을 겨냥을 해서 한국을 겨냥해서 핵을 선제 공격하겠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핵을 명기를 하고 공격하는 것을 그 명시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북한이고 이 같은 그 모든 그 긴장 고조 그리고 자신들이 그 자위를 위해서 이런 것을 개발했다. 이것은 그 전혀 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종의 그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려주시죠.
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대규모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공군이 F-35A와 F-15K 등을 그리고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에선 F-35B 그리고 F-16 등 총 11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했는데요. 합참은 이 해당 훈련 사실을 알리면서 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모사한 이 표적을 F-15K가 이 공격해 폭파하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은 이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한국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ICBM 발사는 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도발이라고 규탄하면서 이 새로운 대북 독자 제재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그 15종의 물품을 감시 대상으로 이 지정한 건데요.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 북한의 이 ICBM 발사를 또 규탄하고 또 불법 도발을 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이 대북 경고 성명도 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사일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강한 톤으로 대응하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북한 개인 11명과 4곳의 기관을 이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독자 제재는 이 관부 게재를 거쳐 6일부터 적용되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어찌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이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발사에 대한 이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추가 제재 대상에 이 포함된 인물 중에는 이 주 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를 지낸 최광수를 비롯해서 이 박춘산, 이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국장 등 이런 인물들이 포함이 됐는데 이들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서 이 북한 정권을 위한 이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이 북한의 이 금융보험회사인데요. 이 노동당 39호실과 연계돼 있다. 이 외교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39호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인 비자금을 조달, 관리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철민 주중 북한 대사관 이 3등 서기관도 포함됐는데요. 최 3등 서기관은 탄도미사일 부품과 군용 민수용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의 조달을 촉진했다. 그리고 또 북한 노동자 1,000명 이상을 중국에 파견하는 데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외교부는 좀 분석했습니다. 또 림성순, 세네갈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전 대표 등 이 3명은 이 세네갈에서 이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에 관여했고 또 이 동방건설, 이 빠띠성 주식회사, 이 금릉총회사, EMG 유니버설 오토 등 기관 4곳도 이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이들 회사들은 과거 이 BOA가 세네갈에서 이 현지 취재를 통해 북한 만수대 창작사로부터 건설 노동자를 이 조달받아서 대북 제재를 위반한 그런 기업들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했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ICBM을 발사하자 미 백악관은 즉각 그 규탄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션 세벗 백악관 국가안보부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북한이 주민들의 안위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런 위반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는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까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분석이 최근 다시 나오고 있어서 조금 주목되는 건 사실인데요. 앞서 한국국방정보본부는 30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북한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 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그 ICBM을 쏘기 하루 전에도 이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ICBM을 쐈죠. 따라서 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이 준비가 끝났다는 분석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지역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함지아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한국 고려대학교에서 최근 북한 인권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모인 단체인 북한 인권 학회 리베르타스가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열지 못했던 행사를 다시 기획한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북한인권전시회 단절된 이야기 북한인권의 미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동희원 기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말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대부분 말 반동이에요. 보통 말로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엄청난 죄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
단절된 이야기, 북한인권의 미로 전시 가운데 탈북민 녹취록에서 강철환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북한 사회의 모습을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들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고려대학교 북한인권학회 리베르타스의 이혜성 회장에게 이 전시회의 취지부터 들어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통일이나 북한 인권에 관심이 부족한 청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를 좀 알리고 관심을 제고하고자 기획을 했는데요. 저희가 크게 테마가 세 가지로 국군포로, 그 다음에 북한 여성 인권, 그 다음에 정치범 수용소 테마로 준비를 했고, 전시 형식은 시각뿐만 아니라 오디오 전시로 청각까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전시 패널은 북한인권 라키비움 측으로부터 제공받았고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그 첫 번째는 국군포로 이야기를 만화 형식으로 담은 귀환이었습니다.
국군포로란 이제 6.25 이후에 저희 남한 측으로 송환되지 못한 포로를 의미하는데 북한에 남겨진 국군포로의 생애를 네컷 만화 형식으로 해서 판넬로 전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컷 만화로 준비를 했는데 국군포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제 적대 계층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일반 주민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취업에도 이제 제한이 생기고 심지어 국군포로의 가족까지도 이제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을 저희가 네컷 만화로 좀 풀어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와 함께 이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조명하는 패널 전시가 이어졌는데요.
북한 여성분들이 이제 북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좀 노동도 많이 하는 환경에 처해 있고 탈북 과정에서 이제 뭐 제 3국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인권 유린도 많이 당하세요.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가부장적 사회가 아무래도 강하기 때문에 이제 가정 폭력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가족끼리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 이제 알리지 않고 계속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또 판넬 세 번째 판넬 전시는 Remember Me라고 제가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판넬이에요.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도소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곳에서 이제 북한 사상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혐의를 받으면 이제 정당한 재판도 없이 인권 유린을 받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제 수용된 사람들이 겪는 현실을 판넬로 저희가 전시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 패널 전시 외에도 이 전시장 한편에는 북한의 모습을 담은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 안에서 찍어진 사진들을 저희가 자료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시를 했는데요. 정치적인 모습을 담은 사진과 그 다음에 북한 주민의 일상적인 사진을 담은 모습을 각각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리얼하게 북한 주민들의 삶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료를 통해서 북한을 보다 사실적으로 담아낸 것 같아요. 사실 저희와 생활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좀 이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군데군데 좀 자유가 억압된 모습들이 보여요. 일정한 기장 이상의 치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든지 여전히 얼음이 얼면 힘들게 그거를 깨가지고 물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모습에서 아직은 조금 북한의 인권이 많이 탄압되고 있다. 그다음에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해성 회장은 이번 전시의 핵심은 오디오 전시라고 말했고요. 이건 역시 북한인권 라키비움에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사회 코너의 일부인데요. 이번에는 탈북민 김희영 씨의 증언입니다.
아빠 친구분이 두 분이 계시고 우리 집에서 술을 드셨거든요. 근데 한 분이 러시아에서 벌목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돈은 외국에다가 쓰지도 못하고 휴지 조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술상이 끝나고 한 20분인가 됐나? 우리가 4층이고 그 집은 옆동에 2층이었거든요. 사이렌 소리 나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그 집을 한 10분 동안 다 털고 갔던 것 같아요. 후에 물어보니까 말을 잘못해가지고 뭐 온 집안 식구가 다 그 저녁에 진짜 연기처럼 없어졌거든요.
이 회장은 이 오디오 전시를 통해 탈북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북한 인권에 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랬는데요. 이 전시를 운영하며 놀란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글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냥 큰 글자만 훑어보고 가실 줄 알았는데 아까 한 분이 진짜 오래 서 계시더라고. 모든 글자를 읽을 정도로 그 부분을 보면서 뭔가 이 전시회가 의미가 있구나라고 느꼈고 또 관람해주신 분께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전시회 주제가 이제 단절된 이야기 북한 인권의 미로인데 단절된 이야기라고 한 이유가 북한 인권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청년 세대에서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 단절된 이야기를 다시 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한 리베르타스의 양영현 회원은 다양한 주제 가운데 특히나 이 정치범 수용소와 또 국군포로에 관한 문제를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곳은 북한의 주체 사상에 반하는 진술이나 아니면 그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가시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연좌제나 아니면은 북군 포로 같은 분들이 역사적으로 몇십 년 전에도 많이 가셨다는 사실을 이번에 판넬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돼서 저는 그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좀 많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국군 포로의 수감 비율이 그 90년대에는 30-40% 이상이었다라는 그 통계 수치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사실 이 국군포로라는 게 저희의 기억에는 좀 아득한 먼 역사처럼 느껴지는 6.25 전쟁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시고 북한 내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의 지금은 잊혀진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북한에서는 상당수가 핍박을 당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수용소 안에서의 박해를 당하셨다는 수치를 보면서 저는 여전히 생존해 계시는 국군 포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국제학을 전공하는 신동환 회원은 이 북한 여성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사회적 약자로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되게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제도적으로 뭔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고 이런 폭력들이 묵인되고 용인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어 리베르타스의 박주연 회원은 이러한 전시 활동이 고무적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특히 저는 북한 인권에 대해 얘기한다 했을 때 친구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따질 게 뭐가 있냐, 어차피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이걸 왜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알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이 전시회가 되게 고무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정도로 인식이 없구나, 그리고 무관심하구나,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끝으로 이 전시 패널을 꼼꼼히 살펴보던 관람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관람객 강유빈, 또 김선화 씨의 소감 들어봅니다.
북한 인권 유린은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었고 21세기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힘든 수준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 탈북민이나 북한 쪽 관계자들 증언에 따르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24년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바로 내쳐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 느끼기도 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 확장은 좋긴 한데 이 인식으로 인해 어떤 것이 바뀔까? 그러니까 다른 봉사활동이나 그런 것처럼 북한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건 맞는데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를 관심을 가져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이 알려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전 국군 포로 쪽이 많이 느껴졌는데 이게 국군 포로는 어찌됐건 거기서 피해를 입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잘 알아주지 못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아무래도 마음이 가는 쪽이 그쪽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학교들은 즐거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의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When campaigns are looking for additional votes because, you know, elections are being...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이야기,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이걸 배우면서부터 확 달라졌어요. 나만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각도를 조절해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용어, 뉴스 속 인물을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It's detection in neighboring countries that had not previously reported mpox.
평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평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일요일 비오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한일 연합공중훈련이 오늘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한국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미 공군 F-16과 한국공군 F-15K, 일본 항공자위대 F-2 등 제주 동쪽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상공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B-1B를 호위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B-1B가 미한일 3국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계획된 훈련 공역으로 이동해 가상의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는 최고속도 마하 1.25, 시속 1530km로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B-52와 B-2 스텔스 폭격기 등 3대 미 전략폭격기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폭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 적들에게 가장 두려운 전략폭격기로 통합니다. 이날 3국 연합 공중훈련은 북한의 최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한국합참은 이번 훈련은 지난 10월 31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3국의 대응 차원이라며 이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 억제 실행력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강력한 대응의지 및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7천여 명이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으며 60mm 박격포와 대전차 유도미사일, 야간 투시경 등으로 무장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어제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DIU는 현재 시간 2일 공개한 자료에서 10월 마지막 주 현재 침략국 러시아가 북한 육군병사 7천 명 이상을 러시아 연안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인근으로 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DIU는 또 러시아군이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에게 60mm 박격포, AK-12 소총, 기관총, 피닉스 대전차 유도미사일,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 등의 무기를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 투시경과 열화상 카메라, 분광 조준기, 망원경 등의 장비도 지급됐다면서 북한군은 러시아 극동의 훈련소 5곳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북한 군인들을 러시아령 자치공화국에 사는 몽골계 원주민인 특수 부랴트인이라고 부른다고 DIU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하나인 B-52가 중동에 도착했다고 미군이 2일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고로 B-52 등의 전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중동과 인근 국가를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B-52 전략폭격기가 미 중부사령부 관할구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일 폭격기와 전투기, 공중급유기와 구축함 등을 중동 지역에 배치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 주요 핵과 석유시설은 피하면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올 들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나섰고 다시 이란이 보복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홍수로 211명이 숨진 스페인 정부가 1만여 명의 군인과 경찰 인력을 투입해 구조 및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페트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어제 이번 피해가 집중된 동부 발렌시아 지역에 5천 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고 경찰관과 민방위 대원 등 5천 명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조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흙탕물에 마을이 잠기고 기반시설이 파괴된 지 사흘이 지난 지금 생존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은 희박해졌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내린 기습폭우로 진흙이 가득한 급류가 발렌시아 지역을 휩쓸면서 마을이 침수되고 이 지역을 지나는 도로와 철도가 심각하게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악어로 기네스에 올랐던 악어가 110살 넘게 장수하다 자연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어제 전했습니다. 몸길이 5.48m로 세계에서 가장 큰 악어로 기록된 카시우스는 몸무게가 1톤이 넘습니다. 카시우스는 1987년부터 호주의 한 보호구역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카시우스는 몸길이가 6.17m에 달했던 필리핀 악어 로롱이 죽은 뒤인 2013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악어라는 기네스 기록도 보유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 지역에 오전에 가끔 비가 오고 함경북도에는 비나 눈이 올 전망입니다. 평안북도 함경도에는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